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느헤미야서 오늘은 8장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게 너무 길어서 오늘이랑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절부터 9절 상반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베아와 야민과 아굽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세아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아멘. 네, 거기까지. 뒷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이어서 이렇게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로 끝나면 안 됩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 설교로 끝나지 않고 다음 설교까지 해야 하나의 설교입니다. 그런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이렇게 절반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더 리바이벌 2026이라고 하는 표어로 한 해를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 우리 신년 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너무 딱 필요한, 너무 딱 맞는, 적시에 딱 필요한 이런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부흥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구하려면 먼저 부흥을 믿어야 된다 그랬죠. 부흥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럼 부흥을 사모하십니까? 네, 요즘에 저희 교회에 몇몇 지체들이요 비상한 기도회를 시작했다 그래요. 예, 제가 오늘 아침에 일찍 나와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본당에서 들리는 소리인 것 같은데 기도 소리가 제 방에까지 들리더라고요. 예, 너무 이렇게 뜨겁게 기도를 시작을 했다는 소식이 너무나도 반가웠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정에서 이제 부흥을 위한 비상한 기도회를 시작했다. 저희 가정에도 이제 1월 한 달 동안 비상한 기도회를 시작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각자마다 부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시는 것이 너무 반갑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 부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먼저는 우리의 심령에 부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스스로 소생할 생명 새롭게 될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흥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능력의 부흥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도 부흥이 필요하죠. 여러분 가정에 답이 안 나오지 않아요? 네, 부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셀에도 부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교회에도 부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이 나라에 더더욱 부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 부흥이 필요합니다. 이 부흥을 간절히 우리가 사모함으로 이 부흥을 구하는 한 해를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부흥을 구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느헤미야서도요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부흥입니다. 부흥의 이런 때에 맞춰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느헤미야서의 제목을 붙이자면요 이겁니다. 영적 부흥입니다. 예루살렘의 회복과 부흥. 이 느헤미야서는 크게 두 단락으로 나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장이 이제 그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 8장 이전에 1장부터 7장이 이제 첫 번째 단락이고요.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재건하고 그곳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게 되는 이야기죠. 곧 정치적이고 좀 행정적인 측면입니다. 외형적인 측면의 회복을 다루고 있다고 하겠고요. 이것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이루시는 거고요. 그리고 8장 이후에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이제 내적인 부흥입니다. 영적인 회복과 부흥을 이제 다루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로서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특히 오늘 본문인 8장은요, 우리가 지난 신년 기도회를 통해서 살폈던 부흥이 이들 가운데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참 우리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본문으로 뭐 의도한 게 아닌데 더 리바이벌 2026이라고 하는 이 비전에 맞추어서 본문도 인도해 주신다라는 생각을 또 한번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말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앞에서 예루살렘 성이 완공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성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등록까지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그거로 그러면 끝입니까? 예? 이제 사람들이 딱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끝입니까? 그 후에는 무엇이 따라야 할까요? 하드웨어가 준비가 되었으면 뭐가 따라와야 됩니까? 소프트웨어가 있어야죠.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뭡니까? 우리의 소프트웨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율법. 율법책 또는 율법의 말씀 이러한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8장 전체에 총 9번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제 핵심 단어라고 하겠습니다. 율법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 1절의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함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읍에 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이제 일곱째 달에 이르렀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일곱째 달은 현대력으로 1월이에요. 새해입니다. 새해. 우리랑 이것도 되게 비슷하죠. 예. 지금과 같은 새해인 것입니다. 이 새해를 맞아서 이제 백성들이요 한 가지 일을 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예.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는 특별한 일들이 있는데 이들이 했던 특별한 일이 뭐냐면요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다는 거예요. 어떤 연유에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들 안에 어떤 영적인 깊은 갈망이 올라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들의 삶에 어떤 기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또 그에 대한 깊은 갈망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와 살게 됐어요. 그런데도 무언가 허한 거예요. 무언가 영적인 깊은 갈망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에스라에게 가서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고 그 말씀을 들려주기를 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 우리가 새해를 맞아서 해야 할 첫 번째 일이 뭘까요? 바로 에스라에게 가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져와 들려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앞에서도 그랬지만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올 한 해는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삽니다. 그러면 형통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들고 백성들 앞에 나타났다고 하죠. 문득 그런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그동안 뭐 하다가 에스라가 있었네? 아니 에스라가 돌아가시지 않고 계셨네? 근데 그동안 뭐 하다가 앞에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성벽을 막 재건하고 여러 어려움을 겪고 할 때 같이 리더십의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는 나타나지 않고 왜 이제서 나타나는 것일까? 그에 대해서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여러분, 성경이 알려주는 것만 알면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첫 번째로 이제까지는 총독 느헤미야가 주도적으로 성벽 건축을 이루었다면 이제는 누가?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에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에요. 제사장이면서 학사인 에스라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백성들을 영적으로 이끄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는요 다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이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는 에스라가 이제 앞에서 백성들을 영적으로 이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사실이 뭐냐면요, 에스라가 먼저 나서서 어떤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어요? 백성들이에요. 백성들 안에 먼저 그러한 갈망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에스라가 먼저 나와서 니네 말씀 봐야 돼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백성들이, 에스라는 가만히 있고 어쩌면 기다렸을 거예요. 백성들이 먼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그 말씀 듣기를 간청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안에 말씀에 대한 갈망이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것이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자발성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강제적인 것도 필요해요. 우리가 워낙 연약하니까 강제적으로 끌고 오고 막 해야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자발성입니다. 자발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사모하는 자에게 찾아와 주시고 사모하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사모함이 중요한 거예요. 곧 자발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기다리세요. 하나님, 저를 좀 이렇게 좀 강제적으로 어떻게 좀 해줘 보세요 막. 우리가 그러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갈망이 일어나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더 사랑하는 교회 안에, 우리의 셀 안에, 또 우리의 가정 안에 이런 영적인 갈망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제가 바라는 건 딱 하나입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갈망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면요 저절로 갈망이 일어나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의 이 영적인 궁핍함과 메마름을 깨닫게 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가를 찾기에 갈급한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 간절한 갈망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이르러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새벽이면 몇 시일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6시, 어떤 사람에게는 7시, 8시는 없죠? 어떤 사람에게는 5시. 그러니까 한 6시간 또는 7시간 동안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이 율법책을 읽고 백성들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상상이 되세요? 서서 6시간, 7시간 동안 에스라가 읽는 그 율법책에 졸지도 않고 간절히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무엇을 보여줍니까? 말씀에 대한 엄청난 갈망, 사모함, 열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귀를 기울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말씀 듣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 4절부터 6절도 보니까요,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티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아와 힐기야와 마아세아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타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기를 원하시죠? 그렇습니까? 그럼 그러면요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 태도예요, 태도. 여러분 다 일어서서 들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외적인 자세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내적인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이 어떻게 대했는가,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에스라가 어떻게 합니까?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섰대는 거예요. 그냥 땅바닥에 선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에스라가 자기를 드높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를 높이는 것입니다. 또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책을 펴니까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했어요?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펴지는 것을 보고 그냥 일시에 다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성경을 봉독했는데 성경 봉독, 어떤 교회는요 이것을 본받아서 성경 봉독할 때 일어나서 봉독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라가 그 앞에서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니까, 우리도 앞에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그죠? 송축하니까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요, 예배입니다. 예배, 그죠? 예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이들의 태도가 어떤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사모함, 갈망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경외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에, 어떤 사람은요 주일 예배에 기껏 나와가지고요 앉아있는데 말씀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왜 나오는 겁니까, 예배? 물론 초신자분들은, 끌려오신 분들은 그렇게도 나오셔야 돼요. 오늘 오랜만에 끌려오신 분이 계시다면 축복합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관심 없으셔도 그냥 계속 앉아 계셔주십시오. 그런데요, 그렇지 않은 끌고 온 사람들은 왜 그러냔 말이에요. 막 끌고 오기까지 했어. 그런데 말씀 시간 되면 딴 생각하고, 끝나고 어디 가지? 끝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갈 생각이나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만 계속 보는 거예요, 말씀 시간에. 어떤 사람은 그냥 삐딱하게 앉아가지고 팔짱 끼고 아주 냉소적이게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 저거 다 알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저거 다 알아. 오늘은 저 얘기구나. 아유, 또 저 얘기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기대함과 그 말씀에 순복하고자 하는 그러한 경외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큐티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습니다. 그저 오늘 읽을 분량만 빨리 해치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빨리 큐티 빨리 끝내고, 내일 해야지, 이러면은 무슨 큐티가 되겠습니까? 그죠? 코람데오 동그라미 쳐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무슨 말씀 묵상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만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태도로 나아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독하는 것도 좋겠지만 성경을 제대로 보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뭐냐 하면 단순히 그냥 책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자손들도요 단순히 율법 책의 조문을 듣고자 모인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어떤 지식, 정보를 얻고자 나아간 것도 아닙니다. 이들은 모두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에스라도 마찬가지예요. 설교하는 사람도요 회중 앞에 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것을 늘 인식해요. 이걸 늘 제가 까먹을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사람 앞에 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에스라도 이스라엘 자손도 다 하나님 앞에 선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서 하나님께 경배한다. 우리 계시록 5장에서도 지난 예전 수요예배 때 살폈죠.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면류관을 던지고 그 앞에 면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 장면과 같은 장면이에요. 바로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은요 곧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네.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보고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다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 유다 백성들 가운데 일어난 부흥입니다. 부흥이란 뭐냐?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망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선 겁니다. 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난 놀라운 부흥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말씀에 대한 갈망과 열정이 대단했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0장에도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데 천사가 그에게 지시를 내린 겁니다. 요파에 가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를 청해서 말씀을 들어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다 하니까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사람을 보내서 청합니다. 초청을 합니다. 그때 이 고넬료가 어떻게 맞이합니까? 자기 집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베드로가 온 거죠. 베드로가 오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베드로 앞에 바싹 엎드려서 절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베드로를 초청하게 된 연유를 설명을 쪼르르르 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도행전 10장 33절입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코람데오가 그냥 동그라미 치는 게 아니에요. 그 종이가 코람데오가 아니에요. 그죠? 코람데오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볼 때도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에 가면은요 이 말씀에 대한 갈망과 열정이 얼마나 컸는지 한 가지 큰 일이 일어나기도 하죠. 사도 바울이 드로아라는 지역에 머물 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정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열정적, 너무 열정적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12시가 넘었어. 네. 12시가 넘어. 우리 지난주 수요일에도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열정적인 분이 오셔가지고. 예전에 우리 임현수 목사님 저희 교회 처음 오셨을 때 11시 반에 끝난 거 아시죠? 사모님이 막 저한테 미안하다는 얘기를 정말 몇십 번 하시는 정말 미안하다고 말씀에 대한 열정이 대단한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말씀 듣기를 바랍니다. 예. 한 시간 우리도 수요예배는 한 시간 넘게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런 거에 조금 훈련이 돼 있지만 여러분 그거는 명함도 못 내밀어. 초대교회는요 날이 새도록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유두고라는 청년이 예. 낮에 직장 생활하고 밤에 굉장히 피곤한 상태에서 말씀을 듣고 저는 창틀에 앉은 게 잠 깨려고 앉았다라고 믿습니다. 창틀에 잠 깨려고 창틀에 앉았다 거기서 졸아서 떨어져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바울이 내려가서 죽지 않았다. 그에게 생명이 있다 하면서 그를 다시 살려내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늘 기적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해요? 다시 올라가서 또 말씀을 전해. 그래서 날이 샜다 그래. 날이 샜다. 전하는 바울의 열정도 대단하고 듣는 자들의 열정도 대단한 거예요. 말씀에 대한 갈망과 열정이 대단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흥의 때에 일어나는 첫 번째 현상입니다. 말씀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갈망이. 우리가 앞서 살펴본 기독교 사회에 일어난 여러 부흥 사건들도 보면 그 특징, 공통된 특징이 다 그거 아닙니까? 말씀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서 회중들이요 말씀을 멈추지 말아달라고 막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1시, 2시, 3시 넘어서까지 매일 사경회가 벌어지고 또 자기들끼리 말씀을 읽고 상고하기를 사모해서 자기들끼리 직장 끝나고 모이고 매일 교회에 모였대요. 자발적으로. 여러분 이게 부흥입니다. 부흥은요 말씀의 부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 이러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 하나님은요 무엇을 통해 일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심지어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천지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일하시기를 원하시죠? 그러면요 이걸 아셔야 돼요. 무엇으로 일하시는가?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 삶에 기적을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지만요 하나님은 보이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듣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고 능력이고 또 우리의 유일한 살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면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50절도 읽어볼까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디로 가셔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셔야 돼요. 우리 김태우 형제님 오늘 잘 오셨어요. 오랜만에. 힘들수록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잘 오신 겁니다. 제가 특정인 원래 거론 안 하는데 앞으로 계속 나오시라고 제가. 네. 여러분 삶에 답이 안 나오는 상황입니까?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영적인 어떤 갈급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그의 생명이 있고 그의 살 길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저 말과 글의 형태를 띨 뿐이지 이것은 단순한 말과 글이 아니고 영이고 생명이고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시편 1편 1절 2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네. 여러분 복이 성경은요 복이란 무엇인가를 말씀하는데요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복이다. 그의 인생에 말씀이 풍성하고 말씀의 영향권 안에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말씀의 영향권 안에 살아가는 것.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반대로 그럼 우리에게 재앙은 뭘까요? 재앙. 먹을 것이 없고 돈이 없는 게 재앙입니까? 아니에요. 말씀의 부재가 재앙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바로 영적인 궁핍함이에요. 영적인 메마름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제가 이 말씀을 듣는데 너무 놀랐어요. 너무 소름이 돋았어요. 너무 두려웠어요. 네.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지식이 없어서 망한대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영적인 무지함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오. 누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제사장에게 얘기하고, 오늘날로 치면 저 같은 목사에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목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다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그 지식을 가르치지도 않고 자기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가 그러니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온 백성이 영적인 무지와 영적인 궁핍한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뭐라고 하세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너무도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 부모님들 너무도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자녀들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아모스서 8장 1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셔서 기근을 내리시겠다고 하는데 이번에 말씀하신 이 기근은요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육신적인 이런 기근이 아니에요. 돈이 없고 음식이 없고 비가 안 내려서 가뭄이 들고 이런 기근이 아니고 어떤 기근이냐? 영적인 기근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의 기갈. 너무도 끔찍한 일이죠. 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심판이 없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심판을 내리신다고 하시는 걸까? 네. 이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들떠보지도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기둥으로도 듣지 않은 거예요. 경시하고 멸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경시하고 멸시하면은요 이런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상태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는 때가 옵니다. 내가 말씀을 안 보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냐 내가 안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고 싶어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눈을 가리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재앙이에요. 너무 무서운 심판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재앙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말씀의 부재가 재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취업이 안 돼서 망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광야 길을 걷고 아무리 배가 파손해서 망망대해를 표류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사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극심한 기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살아요. 우리 열왕기상 18장에도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와 사르밧 가부를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3년 반 동안의 기근이 찾아왔는데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살잖아요. 오늘 우리 간증한 자매님도요 그렇게 힘든 고난의 상황에서도요 그것을 버티고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계속 말씀을 붙든 거예요. 말라기를 붙들고 학계를 붙들고 말씀을 계속 보고 붙드니까 그 말씀이 딸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말씀이 있으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풍요로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말씀이 없다. 그 자체로 재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풍요롭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십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메마르고 궁핍한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요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나의 영적인 메마름과 궁핍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의 여기고 경외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고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말씀에 우리 영혼의 생수가 터져 나올 것이고요 우리 삶의 길이 보일 겁니다. 그곳에 그 말씀에 우리 삶의 돌파구가 보일 것입니다.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게 아니고요, 지식 정보만 습득하는 것이 아니고요, 뭐냐면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말씀을 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도울 선생님도 말씀을 봐요. 그거 가지고 책도 냅니다. 마태복음 강의 이런 책도 냅니다. 그런데요 그거는 의미가 없죠. 제대로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봐도요 그것이 깨달아져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7절 8절에 보니까요,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아굽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세아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그냥 읽기만 한 게 아니고요, 좌우에 누가 있었어요? 레위인들이 있었어요. 이 레위인들이 회중들 틈바구니에 들어가가지고 그것을 그냥 읽기만 하고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에 대해서 그 의미를 깨닫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읽기만 한 게 아니고 그 의미를 설명하고 해석하고 설명하고 깨닫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추정하기를 이 6시간, 7시간 동안 읽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읽고 해석하고 설명하고 또 읽고 해석하고 설명하고 하는 방식으로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그 뜻을 해석해서 그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듣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듣고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깨닫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가운데 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듣고 끝나버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듣고 깨닫는 거예요. 그냥 읽기만 한다고 듣기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듣고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삶에 적용돼야 돼요. 우리 삶에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깨닫고 계십니까? 내 영이 깨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듣기만 합니까?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도움이 필요하다. 누구의 도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레위인들은요 그것을 도왔는데요, 이들이 예표하는 게 누구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이런 실제로 이런 레위인 같은 저 같은 말씀 사역자들이 있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저 같은 말씀 사역자도 누구의 도움을 받아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이 말씀 사역은 누구의 사역이냐? 성령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조명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의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힘으로 좋은 대학 나오고 박사고 하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실 때, 우리로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로 조명해 주실 때, 그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레마의 말씀으로 깨달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태도가 이제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분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해야 돼요. 그리고 그 도우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와서 그냥 듣고 끝나지 않고요,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큐티를 할 때, 말씀을 읽을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줘야 돼. 네. 그러면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면 어떻게 되는가? 네.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절실히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이제 9절 말씀,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어떻게 했대? 울었대는 거예요. 울었대는 거예요. 왜 울었을까요? 너무 좋아서, 말씀이 막 너무 은혜로워가지고 그냥 너무 감격스러워서 울었을까요? 아니죠. 뭐가 깨달아진 겁니까? 그들의 죄가 깨달아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들의 삶이 너무 다른 게,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들의 삶 사이에 큰 괴리가 있는 게 깨달아진 거예요. 자기들 삶이 이토록 무너져 있다는 게 비로소 깨달아진 거예요. 자기들이 이토록 황폐해져 있다는 게 비로소 깨달아진 거예요. 성벽을 완공하면 뭐하나, 우리의 삶이 이렇게 여전히 무너져 있는데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적나라하게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궁핍함과 메마름, 헐벗은 모습,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적나라하게 비추는 그런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같이 있습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았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대요? 맨 마지막만 보세요.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빛이십니다. 빛의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뭐예요?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면요 빛이 비춰져서요 우리 안에 숨은 것들이 다 드러나,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우리가 보지 못했던 죄악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비추는 거울과 같은 거예요. 말씀 앞에 서면 나의 추악한 모습, 형편없는 모습, 절망스러운 모습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좌절되고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열왕기하 22장에도 보면 남유다의 요시아 왕 때 요시아 왕이 성전을 수리하라고 명했는데 수리하는 자들이 뭘 발견했냐?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율법책이 어디 창고에 처박혀 있다가 발견이 된 거야. 그래서 요시아 왕이 그것을 읽히게 하고, 그것을 듣고 요시아 왕이 어떻게 했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애통하면서 찢은 거예요. 가슴을 찢은 거예요.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이 이것 때문이구나 깨달아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무너져 있었구나 라는 게 깨달아진 거예요. 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결과입니다. 네. 바로 눈물이에요. 눈물. 어떤 눈물입니까? 회개의 눈물이에요. 회개의 눈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말씀이 깨달아질 때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고요, 말씀과 우리 삶 사이에 큰 괴리를 보고 그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려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신년 기도회 때도 부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부흥이 뭐라 그랬어요? 마냥 살려주십시오, 마냥 회복시켜 주십시오, 새롭게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그랬죠. 부흥이란 우리를 죽여주시고서 살려주십시오라 그랬어요. 하박국이 구한 부흥의 기도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를 죽여주시고서 살려주십시오. 네.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부흥에 대해서 이런 말씀 하셨다고 소개해드렸는데요. 참된 부흥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참된 부흥은 인간의 연약함을 절감하고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무너지는 사건이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곧 교회와 사회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서 무너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게 부흥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뵈었을 때 뭐라 그랬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뵈었음이로다. 깊은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자각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와르르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게 부흥입니다. 여러분, 부흥의 역사는요 말씀의 역사고 그것은 곧 회개의 역사예요. 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첫 번째 부흥의 현상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이 큰 괴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적인 궁핍함과 메마름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적인 무관심과 완악했음과 자만했음과 경홀히 여겼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회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보니까요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회개의 바람이 막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셀의 소식들을 들어보니까 저도 그렇고, 저도 얼마나 영적으로 내가 궁핍했고, 얼마나 메말랐고, 얼마나 하늘 문이 닫혀 있었고, 이런 것들을 너무 깨닫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고통스러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조차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다른 여러분들도 각자의 죄를 깨닫고 그것을 셀에 고백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러한 회개의 역사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계속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네. 이것이 느헤미야 때에 일어난 이스라엘의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된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선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깨닫고 자신들의 절망적인 모습을 보게 되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부흥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요 우리의 모습들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너지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우리를 다시 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살림의 역사, 이러한 각성의 역사, 이러한 부흥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